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당연하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없어져 볼 때 우리 그 가치를 깨닫게 되죠. 건강을 잃어보면은 그 중요함을 우리가 절감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치통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통증이 이제 가시질 않는 겁니다. 굉장히 센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막 다른 진통제를 막 더 먹고 해도 그 순간 잠깐 좀 나아지는가 하다가 또 금세 또 통증이 찾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밤에 막 몇 번을 깨가지고 아파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어금니를 이제 빼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증 없이 음식을 씹어서 먹고 또 뭐 이런 통증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했던 것이 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마시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늘 당연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이나 또 이제 친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빈자리가 크게 와닿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핍이나 아픔은 누구나 다 원치 않습니다. 막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피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결핍이나 아픔이나 고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쯤 하면은 좀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아 이제는 좀 이걸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제는 이제 와도 되겠다. 뭐 그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평상시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때야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이제 고소하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 차리고 내 말 듣겠지 해가지고 막 정신 차려 하고 소리 크게 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른 것 의지할 때가 없을 때가 되어봐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성경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음성이 고난 가운데 들려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뭐라고 평상시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의 귀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판단이나 정죄나 혹은 정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제서야 왔어? 뭐 아니면 너 왜 돈 가지고 갈 때는 언제고 떠날 때는 네 마음대로 왔지만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못 오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올 때 오더라도 지금까지 네가 썼던 돈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정산하고 이야기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왔다. 잔치를 열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 특별하게 크게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는 잘 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함께 너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원래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으니 원래 너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어디 뭐 보다 보니까 트위터인지 페이스북인지 누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Orphans fight for space, but children knows their place. 뭐 약간 이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고아들은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음식을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왜냐하면 내가 뒤처지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의 스페이스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their place,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알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탕자도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배고프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좋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들의 그 위치로 돌아왔다는 것, 또 회복되었다는 것. 왜? 처음 돌아올 때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들의 하나로 봐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계속 되뇌면서 연습하면서 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옷 벗기고는 가락지 끼우고는 아들로 대우하는 거죠. 무엇으로의 회복입니까? 아버지께로 왔더니 원래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흔히 일평생 일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던 사람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게 될 때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당장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그런 문제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흔들림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일이 나의 일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정체성을 결정지었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드러내게 해주었는데 그 일이 없어지니까 아,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불평하지 마라. 우리 잘 아는 그 안네 프랑크의 일기로 잘 알려진 안네 프랑크 있지 않습니까? 안네 프랑크는 2년 동안 다락에 갇혀서 그것도 나치의 눈을 피해서 들키면 죽는 거니까 그냥 캠프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을 숨어 지냈는데 우리는 그 고작 몇 주 집에서 그것도 인터넷 다 되고 넷플릭스 보고 밥도 다 먹고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라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답답하죠.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역시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평범하게 아저씨같이 아줌마같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백수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집 밖에만 나가고 직장에만 나가면은 그 막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고 막 이런 것들로 자기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온 사람들에게는 또한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이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 좀 멈춰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럼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계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침반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stop, reset, pause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멈추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중에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갈 때는 안 보이지만 멈춰서서 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원래의 일상으로, 원래의 직장으로,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일상은 우리가 알던 일상과는 바뀌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노멀이 뭡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새로운 그런 평범함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은 열심히 지금 꼭 필요한 에센셜 워커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 나가시지만 많은 분들 지금 집안에만 계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직장에 나가거나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될 때 예전과 별로 바뀐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때 잘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때 내가 리포지셔닝을 하고 리퀴핑,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 거기에 맞게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뀐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준비하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흐름을 타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봐도 지역적으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가 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때마다 도태되던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새롭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포지셔닝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이걸 살피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또 삶의 사명들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는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걸 뭐 바꾸는 것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죄 혹은 회개의 정의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겁니다.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그 뜻의 의미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을 쏘면은 불사이라고 하죠. 딱 중간에 관역을 딱 한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관계와 위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이것이 원죄가 아니라 그 결과, 그 선택의 의도와 동기와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왜?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니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fall이라고 하죠.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디에서? 원래의 우리의 위치에서, 원래의 우리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나쁜 짓,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은 그 깨어진 관계와 떨어진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와 맺히게 되는 열매일 뿐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처럼 죄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으로 또 자리의 회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결과 또한 무엇이라고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또한 회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한 줄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일평생의 사명이었어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오시는 길을 준비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목수 이반, 그러면 이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뚱보 영훈, 그러면 이제 뚱뚱한 사람. 이게 이제 약간 그 설명을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그러면은 요한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세례 베푼 거죠. John the Baptist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주는 사람,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딱 규정 짓는 모습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과 세례 베푸는 것이 연결돼 있다는 의미겠죠. 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회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는 것. 방법은 세례를 주는을 통해 가지고 회개토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무엇하라? 회개하라.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저기서 멀리서 이제 가까이 왔어. 이제 곧 올 거야. 이런 의미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와 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실 때가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공생애가 아직 시작은 안 됐죠. 하지만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무엇인가 큰 것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뭔가 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오고 있으니 너희는 준비해라. 어떻게? 회개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천국이 이미 임하기 시작했으니 너희는 무엇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골짜기는 다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과 높은 산들은 다 낮아지고 굽어 있는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들이 있겠죠. 인간적으로 높아져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갈라져 있는 그런 관계와 상태의 모든 골짜기들도 하나님께서 메워지고 굽어 있는 것, 잘못되어 있는 것, 어그러져 있는 것들은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3절에 요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를, 물세례를 베품으로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세례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요단강에서 했습니다. 흘러가는 물에서 했습니다. 요단강은 흔히 죽음을 상징을 했죠. 요단강 건너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죽음의 강에 내가 들어가는 거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금 나올 때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금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날 자아와 죄된 모습은 그 물과 함께 죽음과 함께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온 것을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닷물을 가르고 바닥으로 건너서 걸어서 갔지만 물속을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고 반대편에 나올 때는 전혀 새로운 민족으로 모습으로 백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원래는 노예 백성이었는데 그 노예 백성은 물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반대편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바로 데리고 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신 것, 그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광야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인들, 즉 소위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보통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보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요.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그 일에 열심히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항상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 지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이유가 뭐라고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그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그 사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과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저 사람들이 문제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황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분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속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과 자세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이것이 당연한 은혜 받은 자, 용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근히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 돼야 되고 더 복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의아하고 화나고 혹은 하나님께 좀 분노가 나고 따지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당연히 아무 조건 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베풀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동차 범퍼에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다니는 것. 어떤 스티커요? 그 당시에 한참 일었던 캠페인이 있었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바뀌어보자 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았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탓입니다를 네 탓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로 자꾸 여기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이려면은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고는 내 탓이지, 저 사람이 끼어들고 뭐 교통체증이 있고 빵빵거리고 하는 것도 다 나부터 변화돼야지, 내가 먼저 온순하게 아주 질서 있게 양보하면서 운전해야지, 내 탓이지, 이게 아니라 어디다 붙여놓는다고요? 범퍼에다가. 그것도 어디? 뒤에다가. 누구 보라고? 뒷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데 뒷사람 보라고 붙여두고. 그래서는 이 캠페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부터 변화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아, 자기는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원래 이런 성향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말씀이 또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추고 때론 아프고 때론 자존심 상하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우리말의 그 한자 뜻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죠. 헬라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도 아는 것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나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고요. 예수님이 바보같이 느껴지고요. 바보같은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저렇게 용서해주고 저렇게 잘해줘도 또 돌아설 저런 배신자 같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마저 불쌍해 보입니다. 엄마가 불쌍해 보이고요. 아빠가 불쌍해 보이고 배우자가 불쌍해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게 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나같이 잘난 사람, 나같이 괜찮은 사람 픽업하신 하나님의 안목이 참 놀랍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뉘우치는 건 잘합니다. 후회하는 건 잘합니다. 아파야 하는 거, 미안해 하는 것도 잘합니다. 아휴, 미안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아파하고 이건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를 테슈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에는 return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탕자처럼 원래의 나의 포지션으로 나의 place로 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테슈바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네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후회하는 거죠. regret.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던 것을 멈추는 겁니다. cessation, 중단하는 거죠. 보통은 1번에 우리가 많이 머뭅니다. 그냥 후회하고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끝.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은 2단계까지. 그래서 내가 잘못하던 것을 멈춥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세 번째는 뭡니까? confession, 자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결단, resolution. 이 네 단계까지 가야지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후에 regret은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돼요. 그건 변명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과는 다르다. 네가 누군데 나를 정죄하느냐? 너는 뭐 깨끗하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은요, 후회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죄책감이에요. 내가 또 했네. 아휴, 내가 또 하루 종일 시간만 낭비했네. 또 내가 또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줬네. 여러분, 이 죄책감은요, 오히려 더 나쁜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모질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온전히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 내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전함과 풍성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중단입니다.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맨날 구타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때려놓고는 후회해요. 여러분 그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 맞고 사는 아내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은 이제 언제 때립니까 남편이? 보통 술 마시고 들어오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막 구탈합니다. 근데 술이 깨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후회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요. 그래놓고는 또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어떻게 한다? 또 구타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눈물 쏟는다고 해도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페이퍼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 죄책감은 더 나쁜 거고 그냥 후회하고 아파하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은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고백.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백은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다루실 것이지만 나의 문제는 오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고백은 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백에는.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결단, resolution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회개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개념은 뭐냐면은 어떤 결단이냐면은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지만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그 짓을 멈추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회개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훔쳤습니다. 훔쳤으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짓을 멈추고 더 이상 훔치지 말고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물건을 되돌려주거나 배상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친 것이 있으면 가서 그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돈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금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온전한 회개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보시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후회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파만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대답으로 보면 뭡니까? 각자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아, 의사라면 제자리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히포크라테스 선수했던 것처럼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고 이것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상인이라면은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애쓰는 것, 이게 상인이 제자리를 찾는 거죠. 정치인이라면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부지런히 그것을 살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하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은 뭡니까? 억울함을 당한 이들에게 그들의 송사를 치우침이 없이 뇌물받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하게 살펴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목사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의사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법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즈니스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 하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죠. 아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돈과 포지션과 권력과 영향력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쓰는 겁니다.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무엇이 지금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죄를 보시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답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리스토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오순절 할 때 순은 10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 다섯 개의 10이니까 50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펜타코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를 계셨대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받기까지 50일. 오순절로 유월절로부터 50일 정도 뒤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로 보면 한 40일 정도 남은 거죠. 이 40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Purpose Driven Life라고 한 책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40일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삶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 변화되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동안 변화되었다.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바라보면서 변화되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40일간의 도전으로 변화되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그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다. 니느웨 온 도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40일 동안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변화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계셨던 시간들도 대략 계산하면 한 4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그 의미가 좀 특별하게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앞으로 오순절까지 한 약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무언가 새롭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자리는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리는 무엇인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제자리는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의 관계에서 제자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제자리를 찾는 것, 즉 이 근본적인 회개가 이 40일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고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변화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함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